출애굽기 14장, 오늘은 2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건을 볼 때에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창조의 모습과 세례의 모습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새 창조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롭게 창조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말이 아니라 앞으로 한세 번에 걸쳐서 처음 두 번은 이 세례의 그 기본적인 것, 저하고 멤버십 클래스를 하신 분들은 복습이 되겠네요. 그러나 자꾸 복습하는 거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좀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희가 그래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세례의 모습이구나를 알수 있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푸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특히 우리 사도 바울께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참으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무슨 뜻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많이 풀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분명히 홍해를 건너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뭐 홍해에서 모세가 일일이 세례 줬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세례의 의미, 세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는 홍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의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우리의 이야기인데, 즉 우리도 홍해를 건넜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를 좀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례라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이죠. 꼭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 저희는 성례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런 예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에게 성례로 주신 것이 없다. 근데 카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처음에는 12개의 성례로 시작해서 지금은 7개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성례가 되고, 그들은 사람이 죽을 때 신부가 와갖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어주는 거, 이런 것도 성례로 그들은 알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혼식이 성례가 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왜? 성례라는 건 교회에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식을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라 하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길 만한 거는 그발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그거는 왜 성례가 아니냐? 발을 씻어 주고 그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그렇게 발을 씻어 주는 거를 너희도 하라 이런 말보다는 발을 씻어 주면서 정말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겸손히 남을 섬겨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그것을 교회의 성례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저도 그 세례 줄때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좀 뭐야,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은 저도 주일날 세례를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든 헌법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해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뭐, 감히 뭐, 몇백 년씩 해오던, 아니 몇백 년은 아니죠.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이제 100년 좀 넘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례입니다. 교회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식도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개혁신앙에서 성례를 표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표와인이라, sign하고 seal라고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즉 여기선 세례인데, 세례가 무엇을 표하고 있고 무엇을 인쳐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세례가 표하는 것들이 뭐고, 그리고 그 세례가 인쳐주는 현실들이 뭐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이 세례가 표인데,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세례가 인쳐주시는 작용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면은 그 졸업을 했다, 즉,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다 하고, 다 성적도 얻고, 그래서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는 것을 무슨 예식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졸업식 아닙니까? 졸업식. 졸업식에 졸업장을 주면은 되는데. 즉, 성례, 즉, 세례가 표하고 있는 이런 복음적인 그 구원적인 내용들. 즉, 성례가 표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들. 그 구원의 현실들을 그렇게 표하는데, 세례가 그것을 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식 자체가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예식으로 변한다 이거죠. 변한다기보다 그렇게도 사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식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례가 표하는 그런 천국적인 현실들이 정말 너의 소유다 하고 그 세례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인쳐주시는 것으로도 사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냥 표만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쳐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헛것입니다. 즉 우리가 표라 그러면 사인이라 그러면은 제가 맨날 그림을 그리죠. 뭐 30마일 해서 LA가 30마일이다. 앞으로 이 사인 아닙니까? 이게 표 아닙니까? 그러나 LA라는 도시는 따로 있죠. 이 사인 자체는 저 LA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LA를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인만 갖고 있으면 LA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사실. 믿음이 없이 받으면 그렇게 사인만 받은 걸로 해서 그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은혜만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받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사실 심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성례는 죄인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례들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더 공부하면 분명히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무슨 천국 현실을 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좀 보죠. 이 LA 사인이 LA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그럼 무엇을, 어떤 현실들을 표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먼저 표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표하고 있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물 세례가 표하고 있는 현실은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요즘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성령 세례는, 성경에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언젠진 모르지만,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듭난 날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교인들은 뭐몇월 며칠 몇 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뚜렷하게 그렇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정말 그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수준에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적 차이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금방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분명한 거는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셨어요. 그 오시면은 나를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모든 베네핏을 나한테 적용을 하셔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즉, 먼저 나를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입히셔야죠.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거주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즉,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의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베네핏을 이제 적용하시는 그때, 즉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때, 리제너레이션이라. 리제너레이션을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 있던데, 한국말로. 거듭남? 거듭남 말고 또 있던데, 생각이 안, 나는, 여러분이 모르면 저는 뭐더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곳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벌써 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또 성령님이 뭐 오시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즉, 제가 믿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벌써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믿고 있어서 성령님이 벌써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저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 놓고, 즉, 믿는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자꾸 성령 세례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벌써 그 안에 살고 계신데 또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상한 것으로 풀어갑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딱한번 성령 세례를 받고 항상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또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먼저 세례가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그러면 내가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벌써 나를 구원했다, 나한테 오셨다,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런 현실을 표하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벌써 왔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물은 무슨 모습이에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래요? 목욕을 하래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올 때 꼭 샤워하고 오라 이런 것으로 풀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몸에 때가 껴서 못 나오고 이런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구약은 항상 이렇게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수준. 눈에 보이는 수준.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두 가지라 그러면 안 되겠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제사도 뭐, 여러 가지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도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욕한 후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모습이 뭐예요? 목욕은 씻는 거죠. 즉,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서 입혀져야 돼요. 그런 현실을 구약에서는 진짜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런 그참 현실은 이제 영적인 현실로서, 우리에게 지금 벌써 주어진 현실로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었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깨끗게 하는 건데, 죄가 씻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줄때 물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면 인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 보면 피를 뿌린다. 그래서 저희는 물도 이렇게 뿌리는 수준에서 세례를 주죠. 그러나 이 세례가 어떤 교회에서는 완전히 이 침례라 그래갖고 물 속에 완전히 잠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세례 모습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서 이렇게 pour 하는 이렇게 퍼갖고 머리 위에 이렇게 쏟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머리에 이렇게 날라오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잠수를 하건 뿌리건 아니면 이렇게 쏟아 부었건, 의미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다음에 얘기를 또 하죠. 이 세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러나 물은 또 심판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물이 심판이었죠. 오늘 보는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애굽 군대가 보이는데 애굽 군대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애굽 군대에 있어서는 세례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왜 물은 지난주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을 나누신다 이거에 대해서 보았죠? 물은 또 바다는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그 무덤 이런 거였죠. 요나를 통해서 그 물 속은 수월, 즉 지옥의 모습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는 애굽 군대의 무덤이 돼버리죠. 애굽 군대의 무덤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데 그들도 세례를 받았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그래서 지금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들어가요. 죽는 거죠. 그리고 저쪽 건너편 홍해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나옵니다. 즉, 사는 거죠. 부활.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그 현실을 증거하는, 표하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세례가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연합.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표한단 말이에요. 세례가. 즉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어야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현실을 표하는 세례를 줄 수는 없죠. 물론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안 모이는군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유아 세례는 뭐냐? 왜 유아 세례는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이걸 믿어야 세례를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유아들은 왜 세례를 주느냐? 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하고, 우선은 지금 어른 세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으면 무슨 모습이냐? 아까 애굽 군대의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는 지금 죽는 것까지는 했는데 부활은 보여요, 안 보여요? 부활은 안 보여요. 왜? 그 애굽 군대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기도 하지만 또 부활도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 입으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게 뭐야,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저한테 죄송합니다. 저한테 안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내가 왜 세례를 그러면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자꾸 받으라고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그냥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영원히 죽어라. 아니 교회에서 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어떻게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너는 영원히 죽어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믿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현실을 믿는 사람. 왜 예수님과 연합이 아니면 그저 죽어버리는 거니까. 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는 저쪽으로 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우리가 본 것이지만 물로 세례를 줘서 그 물은 심판의 모습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모습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은 지금 내가 성령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도 했지만, 그러나 또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도 들어가야죠. 왜? 세례가 지금 그런 것을 표하고 또 믿음으로 받을 때 인치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는 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 서부 영화들을 보면은 목장이 큰게 있죠? 그런 데에서 말이나 뭐 소나 이런 거에 그 목장 주인이 갖고 있는 뭐 이름이나 아니면 표를 갖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브랜딧 한다 그러는데. 색이죠. 뜨겁게 해갖고는 지지죠. 예, 지지죠. 그래갖고 이름을 지져버립니다. 뭐예요, 그게? 내 거라 이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합니다. 내 거다. 그리고 이름을 주시는 건또 뭐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받아요? 남편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현실이죠. 또 우리 자식들이 누구의 이름을 받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성이 김. 왜? 우리 아버지가 김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때 많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즉, 내가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 가족의 멤버다 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예수님을 입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버리는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옷이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걸 아름다운 옷이라, 영광의 옷이라.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 예,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세례를 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으로 풀어지느냐, 뭐 힘들 수가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가르쳐야죠.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례가 이런 것들을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새롭게 거듭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다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게 세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지만, 그러나 세례식이 이제 뭐로 또 적용이 되느냐? 인쳐 주시는 예식으로 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다. 니네, 너가 정말 이런 것을 다 소유했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 교회 앞에서 아예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예식이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세례식을 그렇게. 유아 세례 때는 이런 모습에다가 이제 좀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우선 여기까지, 보는데. 그래서 이 표하고 인이라는 거, 이것을 잘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조금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말했듯이, 오늘 홍해 사건에서 보듯이 세례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것인데,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구절을 또, 그 아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후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또뭐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봐라. 성령, 새롭게 거듭나는 거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걔네들도. 왜?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쵸?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러나 여기 봐라.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신대잖냐. 예수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이 성령님이 그냥 자기가 오셔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히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보내는 거라. 뭐, 어쨌든 성령님이 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런 것이 다 같은 것을 얘기하죠. 성령님을 누가 보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겠다 했는데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내시지만 또 예수님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 즉 성령님을 보내준다 하는 것이 꼭왜 그렇게 풀어져야 됩니까? 그냥 우리 처음 거듭나는, 처음 내가 새 창조되는 때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 아니에요? 그거는 또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건또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둘로 나눠서 성령 세례를 뭐또 나중에 또 받아야 되는 걸로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서운 거랑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즉, 성령이 온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게, 저, 뭐야,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저, 뭐야, 뭐 코끼리가 오면은 겁을 안낼것 같아요. 왜? 이게 모르니까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건지 코끼리가 밟았다가는 개미는 이거 진짜 근데 뭐 별로일 것 같아요. 오는 것조차 인식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그런 면에서는 또 구약이 또 눈에 보이게 보여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그죠? 잘못 이해해갖고 좀 손해보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백성들이 덜덜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왜?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떨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는. 죄인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뭐, 건방지게 나온다는 이 모습부터가 너무 웃기는 거죠.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의를 이뤄 주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성령 세례를 벌써 받았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셨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성령 세례가 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애굽 군대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지나가죠. 세례를 먼저 받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나중에 받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상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영광으로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어떻게 표현해요? 불로 영원히 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성령이 오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글자 그대로예요, 진짜. 성령 세례예요. 영원히 타는 거예요. 애굽 군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물로 예표 수준에서 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표라고 안 하고 표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게 사인 표 구약에서 예표는 타입 우리는 영어로는 그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또 한국말로 하니까 예표도 표고 이 표도 표고 하니까 그러나 예표하고 구약의 타입은 아직 안 이루어진 현실을 표하는 것. 그게 구약이죠. 예표.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안 이루어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현실을 표하는 거고, 신약에서 표는 이루어진 현실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는 벌써 이루어진 현실을 표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현실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표와 표 이렇게 우리는 한국말로 나누더라도 하여튼 나눠야 됩니다. 영어로는 타이프라 그러고 사인이라 그래서 나누는데 좀 이런 게좀 말이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데 즉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받았으면은 성령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면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근데 왜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안 죽는 거예요? 지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구원하라고 오시는 거면은 예수님의 그 이루신 베네핏을 적용을 하면서 오시죠. 그러니까 안 죽는데, 적용을 만약에 안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뭐 육체로도 그 자리에서 죽지만 영혼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그런데 오순절날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120명한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믿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지금 믿고 즉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하나님이 내리셔야 하는 그 영원한 심판을 대신 안 받고,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셔서 그 의를 이루셔서 나한테 정가를 안 시켜주셨으면,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0살이 되셔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30살 이후죠. 자, 그 전에 이야기는 사실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때 벌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놓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받았는데 벌써 세례를. 세례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이제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받는 세례.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즉,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고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지금 다 받으시지만, 그렇게 심판을 다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 대신, 어떤 사람이, 죄인이, 근데 죄인이 그거는 말이 안 되겠네. 그 죄인은 또지죄 때문에 또 가는데 어쨌든 죄인이 나를 위해서 뭐 대신 갈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있다면 이것도 또 이상하네. 이런 거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신학 가르치면서.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야, 죽어서 내 대신 영원히 죽는 거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걸로 끝난지, 부활은 없죠. 다시 뭐 영원히 죽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영원히 죽는데 어떻게, 언제 천국으로 와요? 뭐. 근데 지금 이런 그, 예는 다 잊어버리시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도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이런 천국 복의 현실의 표가 되고 인이 되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니라. 부활하시는 것이 없으면 물은 너희가 영원히 죽는 것의 표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게 뭐예요?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례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다음번에 와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벌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는 이 현실이 어느 정도로 복받은 현실인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걸어다니시고 운전하시고 뭐 마켓 가시고 뭐 하는 이게 지금 그 자체가 어느 정도로 복받은 현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복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할 일은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지금 하나님이 같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데 쟤는 왜 안 죽고 안 불타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는 거야. 뭐야 저거. 나는 저렇게 되면 난 죽을 텐데.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인식을 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인식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로 복된 삶인지. 와 정말 예.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이게 불만 불평 뭔가 아직도 모자라는 듯한 뭔가 예수님이 덜 해준 것 같은 뭐 이런 마음, 이런 분위기 이거 참 나쁜 겁니다. 이거 정말 기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벌써 이런 복을 받았다 지금 증거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기쁘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복을 받고 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모습인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심판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으로서 부활의 그 표와인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사오니 그 이루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